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의원 90여 명이 23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의원은 참배 직후 기자들에게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참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이 2조 4,43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군사비 규모는 시프리가 집계를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시프리가 이날 내놓은 2023년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군비 지출은 최근 9년 동안에 꾸준하게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실질 증가율이 6.8%에 달해서 지난 2009년 이후에 연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지난해 군비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1,0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정부의 총 지출 대비한 군비 비중은 16%였고 러시아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로는 5.9%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과 비교하면 57%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격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비 지출은 지난해에 전년보다 51% 늘어난 648억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하마스와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난해 군비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275억 달러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비를 가장 많이 쓴 나라는 9,160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입니다. 2위는 2,960억 달러를 쓴 중국이고 3위는 1,090억 달러의 러시아, 4위는 836억 달러의 인도, 5위는 758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가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전년보다 11% 늘어난 502억 달러를 군비에 써서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79억 달러로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이 국가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서명하면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의 전장과 방공 관련 긴급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새 안보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영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에이테킴스 미사일 관련 합의에는 모든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다면서 추가 지원 결정과 관련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도 전화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에 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별도로 밝혔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와 뉴욕대학교를 비롯한 동부지역 일부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비난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22일 코네티컷주 조제 예일대와 뉴욕주 뉴욕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학생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수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가 2023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정부 주도로 살인과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이 북한의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관리체계인 이른바 핵방화소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후 늦게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는 5에서 30mm 안팎으로 내리겠고요. 눈은 1cm 안팎으로 쌓이겠습니다. 서쪽으로 남부, 동쪽은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 0도에서 11도, 최고기온 8도에서 19도 분포 예상합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5m, 1.5에서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당국 차원에서 살인과 고문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위를 여전히 자행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지적했습니다. 또 국경 봉쇄 완화 후에 공개 처형이 증가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부분에서 북한 정부 주도로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 또는 그 대리인이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살인을 저질렀다는 수많은 보고가 한 해 동안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살인을 조사하거나 연루된 관리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징후는 없었으며 오히려 이러한 살인은 당국의 통치와 통제의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정치 범죄로 간주한다며 지난해 8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의 탈북자 증언을 소개했습니다. 당시 이 탈북자는 북한 주민들은 정부에 어떤 불만도 표출할 수 없다며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죽을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거나 총살당한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아울러 탈북자들과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탈북을 시도하거나 탈북한 가족과 접촉하는 행위, 김일성 혹은 김정일의 사진이 있는 신문을 깔고 앉거나 김일성의 짧은 정규 교육을 언급하거나 김 씨 일가의 사진을 훼손하는 경우 등이 정치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보고서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국경 재개방이 인권에 미친 영향을 다뤘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할 때 부과했던 국경 간 여행 제한을 완화하기 시작했으며 북한 주민의 강제 송환이 재개됐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0월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최대 600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기에는 송환 시 고문, 성적 학대, 강제 노동, 즉결 처형 등을 당할 수 있는 망명 신청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측통들은 3년간의 코로나19 국경 폐쇄 기간 동안 중국의 북한 수감자들이 대거 밀려 있었다고 지적했다며 북한은 국경 봉쇄 조치를 여름부터 완화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중국에 구금돼 북송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이 2,000명에 달할 것으로 2022년 추산했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경이 열리면서 공개 처형도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소식통을 인용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공개 처형이 줄었다가 국경이 재개방되면서 크게 증가했다고 보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국가재산으로 등록된 소를 도살해 판매한 혐의로 9명에 대해서 해산공항에서 공개 처형을 진행했으며 이때 2만 5천 명이 모여 총살형을 지켜보도록 강요했다는 지난해 9월 언론 보도를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3년 연속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인들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김원호, 고현철, 함진우가 북한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중 일부는 10년이나 감금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부는 한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한 비정부기구의 법적 지위를 취소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보고서는 위헌 결정 전 이 법은 사전 승인 없이 풍선을 통해 북한의 전단 및 기타 자료를 살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선 보고서들에서도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의해 제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길크리스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고위관리는 이날 국무부의 2023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 노동자 문제와 탈북자 송환과 관련해 중국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이 문제는 미국이 중국에 제기하는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As has been announced, the secretary will soon be traveling to the PRC this week. And he will, as he does in all of his engagements with the PRC, raise human rights at the.
길크리스트 고위 관리는 이미 발표했듯이 블링컨 장관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인권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은 채 이번 보고서가 약 200개국의 인권 실태에 대한 사실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고 소개했습니다.
And the report itself is just one of numerous ways that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to promote respect for rights and the dignity of all people.
블링컨 장관은 보고서는 미국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많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과 같은 초당적 입법과 카슈기 금지령과 같은 도구를 활용해 인권 침해를 저지르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 경제, 인도주의적 지원 등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유엔은 북한의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22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플로렌시아 소토 니뇨 유엔 부대변인은 22일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미사일 발사는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은 한반도 상황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는 일관되게 긴장 완화,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니뇨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날 북한의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VOA에 우리는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미국과 한국이 표명한 대화에 건설적으로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유는 새롭고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인 타이완도 영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북한의 부당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20일 오후 3시쯤 일본 해 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해 지난 2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다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해 권위주의적 팽창과 침략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 번영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4월 2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이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복귀해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한국군이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자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So first of all, we do condemn the DPRK'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 This launch, like all of its other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recent years.
밀러 대변인은 이번 발사는 최근 몇 년 동안의 다른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분명히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할 때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밀러 대변인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장관이 방중 기간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중국 고위 관리들과 만나 중동 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문제, 남중국해 등 다양한 양자, 지역, 글로벌 문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22일 VOA에 보낸 별도의 답변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한 동맹과의 조율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과의 최선의 관여, 침략 억제, 북한의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국제적 대응 조율 방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3시 1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은 30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면서 한국군은 이날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와 고도, 속도 등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지난 2일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20일 만입니다. 또 서해상에서 전략 순항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시험과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지 사흘 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 관리 체계인 이른바 핵방화세에 따라 초대형 방사포를 동원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하면 정권 종말을 맞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핵 방화쇠라 부르는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 내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운용하는 훈련을 22일 처음 진행했다며 적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경고 신호라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훈련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핵반격 가상 종합 전술 훈련입니다. 훈련은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 경보 체계 발령 시 부대들의 핵반격 태세 이행 절차 숙달을 위한 실동 훈련과 핵반격 지휘 체계 가동 연습, 핵 모의 전투부 탑재, 초대형 방사포탄 사격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 4대에서 각각 한 발씩 총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은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가 사거리 352km의 섬 목표를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한이 실시하고 있는 연합현대군 종합훈련과 지난 18일 있었던 연합공중침투훈련 등이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끊임없는 군사적 도발이라며 핵 반격 훈련의 배경으로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사거리가 평양에서 350km 안팎이면 한국의 육해 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와 미안 KFT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기지 등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입니다.
핵방아쇠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신들이 언제든지 먼저 인지하고 거기에 대한 경보 체계를 발동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반격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미군 공군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초대형방 서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사실상 대미 최소혁 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최대한 신뢰를 주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로 봐야겠죠.
이성준 한국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3일 브리핑에서 군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현재 진행 중인 한미연합현대군 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 또한 정찰위성 발사 지연에 대한 공백 메우기, 초대형 방사포를 수출하기 위한 성능 시연 등의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핵 반격 훈련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동원된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에 적용된 핵 방아쇠는 핵 사용과 관련해 최고 지도자의 유일적 지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체계성을 갖고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시절이던 2016년 3월 핵무력에 대한 유일적 영군체계와 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라고 지시한 이후 7년 만인 작년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지속할수록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이 제고되고 한국형 삼축체계 등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의 23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또다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핵 위협을 가하는 것을 개탄한다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적 도발로부터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미한의 정상적인 재래식 훈련을 명분으로 북한이 핵 반격 훈련으로 대응한 것은 자신들의 핵무력을 정당화하고 긴장고조를 통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운용체계를 구체화하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함으로써 핵전쟁으로 가는 문턱을 낮추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식으로 핵무기 사용 문턱을 엄청나게 낮추고 있다는 얘기를 첫째 하는 거고, 이게 특히 이제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참 위험스럽고 우려스러운 발상이죠.
북한이 국가 최대 핵 위기 사태 경보라고 설명한 화산 경보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핵 방아쇠가 발사 명령부터 발사까지의 단계를 운용 관리하는 체계라면 화산 경보 체계는 적의 핵 공격 탐지와 위험 평가, 경보 발령의 체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미한 정보당국이 KN-25라는 코드명을 부여한 사거리 400km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번 훈련에서 초대형 방사포의 정확도가 높아서 마치 저격수 보총사격을 본 것만 같다고 만족해했습니다. 그는 또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전술핵 공격의 운용 공간을 확장하고 다중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 중앙의 핵무력 건설 구상이 정확히 현실화됐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초대형 방사포까지 인입된 핵 전투 무력의 위력과 효용성은 비할 바 없이 증대됐다고 밝혀 전술 핵탄도 탑재가 가능함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술 핵탄도 탑재가 가능함을 시사한 이런 발언이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공보실장은 아직 북한이 소형 전술핵에 대한 실험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이 초대형 방사포의 정확도에 만족을 표시한 대목에 대해 과장이 섞인 발언으로 보인다며 전술 핵무기로서의 실제 사용 가능성을 위협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은이 가장 강조하는 게 명중 정확성이라는 거잖아요. 실제 사용을 정말 하겠다 하면은 정확도가 떨어지면 사용을 못하죠. 실질적으로 그간에 명중 정확성이 없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을 김정은이 현지 지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북한은 지난 2월 서울 등 한국 수도권을 집중 타격하기 위해 배치한 240mm 방사포를 신형으로 개량해 시험 발사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유도 기능이 포함된 조종 날개를 장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방사포의 목표물을 추적 타격할 수 있는 위성 항법 시스템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난이 심각한 북한이 모든 방사포의 유도 기능을 장착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무부 부장관이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 구조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시아판 나토 창설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걷습니다. 중국이 러시아, 북한, 이란과 협력을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0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4개 파트너국 정상들이 점점 더 글로벌한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se four states have played such a responsible role in not only security in their region.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미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나토 정상회의 관련 대담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영내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사이의 연결이 긴밀하고 중요하며 더욱 발전돼야 한다는 책임 있는 목소리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이 같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역할 확대 및 협력 증대의 주요 사례로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을 꼽았습니다.
It is the countries of the Indo-Pacific, Japan, South Korea, Australia, New Zealand, Singapore.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단호하게 지지하고 승리의 중요성에 대해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일본과 한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우리는 러시아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대한 우리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중국,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세계 안보에 대한 공통의 목적, 공통의 접근 방식이 단순한 지리적 차이를 극복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통해 동맹국들을 보다 체계적인 방어체제로 묶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국방 및 안보 구조는 유럽과 상당히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The defense and security architecture in Asia is quite different than the architecture.
캠벨 부장관은 인도태평양 국가를 나토의 집단 방위 조약 5조와 같은 공식적인 방위체로 통합하려는 실질적인 제안은 없다면서 그것은 논의되거나 거론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P4 참여국들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같은 영내 국가 간 협력 증대가 각 참여국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It's important to both strategically formulate what you're seeking, what you think is
각자가 추구하는 것과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여기는 것을 전략적으로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형성하고 AP4 국가들과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협력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미국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캠벨 부장관은 또 중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응해 핵과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면서 안보 도전을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has provided in the Indo-Pacific for decades. These have
캠벨 부장관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제공한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여러 측면에서 중국이 부상하고 번영하며 보다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국제 무대에서 나아갈 때 미국과 일본, 한국, 동남아 국가 등을 파트너로 선택했지만 이제는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 등 세계 무대에 우려스러운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인터넷 서버에서 미국의 인기 만화 작화 상황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미국 내 콘텐츠 제작사들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 산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의 외주 작업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IP 주소를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에서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과 미국 거대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방영되는 애니메이션의 작화가 발견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말 발견된 이 서버상에서 올해 1월 한 달간 거의 매일 새로운 작화가 올라왔으며 이 작화는 해당 서버에 문서로 올라온 주문 내역에 맞춰 작업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문서 파일에는 중국어로 쓰여진 작업 지시사항과 그 지시사항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내에서 애니메이션 외주 작업을 하는 곳은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는 북한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진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로 과거 국제 프로젝트 다수에 참여해왔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조선 426 만화영화 촬영소가 2016년 미 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이 된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외주 작업 방식이 제재하에서 은밀히 진행하기에 적합한 방식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의 저자인 마틴 윌리엄스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22일 BOA와의 화상통화에서 아마존의 인기 애니메이션 인빈서블의 작화가 서버에서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임연구원은 작화 귀퉁이에 영어로 인빈서블이라고 쓰여 있었고 작화에 그려진 등장인물이 현재 방영 중인 인빈서블의 캐릭터와 똑같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빈서블 외에도 워너브라더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HBO Max에서 방영하는 애니메이션 이안우 기적의 아이의 작화도 서버에 들어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에서 작업된 작화가 대부분 색은 칠해지지 않은 애니메이션 작업 초기 단계의 작업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이 제작 일부를 중국이나 아시아의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의 외주를 통해 맡겼고 그 기업들이 다시 중국 내 북한 회사의 외주를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작업이 북한 평양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북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대상만이 북한 IP 주소의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 정부의 감시 하에 애니메이션 외주 작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거론된 미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일부 작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현대의 디지털 작업 환경에서 외주를 준 상대방이 어떤 대상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들이 대북 제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사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철저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BOA는 아마존과 워너브라더스 또 인빈서블의 제작사 스카이바운드 엔터테인먼트와 이안유의 제작사 유니크 스튜디오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이 명예훈장을 받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미군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최근 별세한 한국전 영웅의 의사당 조문을 승인하는 법적 절차가 완료된 건데요.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별세한 한국전 참전용사 럴프 피켓 주니어 미 육군대령의 유해를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21일 의회 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결의는 지난 17일 상원과 하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지난 10일 하원에서 결의안이 처음 발의되고 이어 17일 상원에서 동반 결의안이 발의되자마자 신속하게 의회 통과가 이뤄진 겁니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존 이언스트 의원 주도로 민주당의 존 테스터 의원과 라파엘 원옥 의원, 팀 케인 의원, 공화당의 탐 카튼 의원과 테드 크루즈 의원 등 9명이 초당적으로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샌포드 비숍 의원이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공화당의 스티브 워맥 의원과 마크 알포드 의원, 민주당의 로칸나 의원, 패트릭 라이언 의원 등 5명이 초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언스트 의원은 상원 결의 채택이 이루어진 직후 성명을 내고 퍼켓 주니어 대령은 큰 영예를 안고 안식할 자격이 있다며 한국전쟁 당시 퍼켓 주니어 대령의 용감한 행동은 다음 세대에도 계속 영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은 조국을 위해 이타적으로 봉사한 영웅에게 경의를 표하고 이친 전쟁에서 싸운 남녀 용사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원 결의는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수훈한 한국전 참전 마지막 생존용사 퍼켓 주니어 대령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그의 유해를 오는 29일 의사당 로툰다에 안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는 또 퍼켓 주니어 대령 유해의 의사당 안치는 1920년에서 1940년대쯤 태어난 침묵 세대와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이친 전쟁, 즉 한국전 기간 미군에 복무한 570만 명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당 건물을 책임지는 부처 AOC가 상원 및 하원 대표의 지시에 따라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 안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툰다의 사용은 상하원 동반결의 채택 조치에 의해 통제되며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자의 유해는 유가족이 원하고 의회가 승인하는 경우 로툰다에 안치될 수 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지난 8일 조지아주 콜럼버스 자택에서 9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26년 조지아주에서 태어난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43년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2년 뒤 웨스트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 205 고지 진지를 6회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또 1950년 더글라스 맥아더 장국이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했을 당시 지휘했던 제8레인저 중대가 북한군을 38선 너머까지 후퇴시키는 데 일조하며 북진작전을 진두지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이런 공로로 지난 2021년 한국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미한동맹의 힘은 용기와 결단력, 희생, 그리고 한국군이 미군과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운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out of the courage, determination.
이어 2023년 미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잘 알려진 정치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나 참전용사의 유해가 미 의사당에 안치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의사당 내부 중앙에 있는 2층 높이의 방구형 로툰다는 국립조각상 홀이라고도 불리며 미국 전현직 대통령과 부통령, 상하원 의원 등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사들이 사망했을 때 이들의 유해를 안치해 조문받도록 하는 장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22년 7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 허셀 윌리엄스 해병대 예비역 상병의 유해가 로툰다에 안치돼 시민들의 조문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캐나다는 유엔 대북 제재 패널의 활동이 중단돼도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독일도 대북 제재 이행 감시 활동을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이달 말 활동 종료 예정인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과 관련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두가 준수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전문가 패널의 활동 중단이 캐나다군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 노력에 미칠 영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19일 러시아는 국제 비확산 노력들을 저해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체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거부권을 이용해 유엔 안보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막았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는 네온 작전과 같은 다국적 제재 감시 노력에 대한 기여를 포함해 북한의 책임을 묻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온 작전은 캐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선박 간 환적 등 북한의 해상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활동입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캐나다 해군 밴쿠버함과 CP-140 오로라 해상초계기가 대북 제재 회피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캐나다 정부가 네온 작전을 2026년 4월까지 연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캐나다는 네온 작전을 통해 2018년 이후 의심스러운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식별하는 정찰 작전 수행을 위해 함정, 항공기와 인력들을 주기적으로 배치해왔고 앞으로도 2026년까지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의 이 같은 기여는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 체제의 무결성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 방위군 대변인도 18일 VOA의 관련 질의에 뉴질랜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집행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공군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요원들이 제재 회피를 포착하고 억제하기 위한 순찰 수행을 위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순찰들은 태평양 안보해양교류의 이행협력센터를 지원한다며 4월과 5월에 순찰이 수행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방위군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회피 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기 위해 통산 6번째로 국제수역에 해상초계기 한 대와 전문요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독일 국방부도 18일 관련 질의에 2024년 독일 해군은 유엔 대북제재 감시에 다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독일은 지난 2021년 11월 대북제재 회피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 바이에른함을 처음으로 파견해 관련 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런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10일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라정민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감시활동 네온 작전은 조선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섣불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탈북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22일 비회의에 유엔이 지시할 등 유엔기구들을 대상으로 탈북민 보호 필요성을 지속 제기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국내 북한인권 관련 단체들이 지난주 조태열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외교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유엔이 지시할과 논의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반 사항을 고려해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진 않고 있지만 최근 정부 당국자가 과거와 달리 유엔의 지시할과 탈북민 보호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부는 향후에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탈북민 보호 노력을 적극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과 물망초, 북한정의연대 등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들은 18일 외교부를 찾아 조태열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민 보호를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해외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지만 외교부가 이를 위해 UNHCR과 논의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UNHCR 집행이사국이자 이 기구의 민관 지원금을 합쳐 중국보다 많은 2천만 달러 공여국인 한국이 UNHCR에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탈북민 보호지침 혜택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UNHCR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등 특별한 상황의 난민들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국제사회가 이 지침대로 이들 국가의 난민들을 대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VA는 22일 UNHCR에 한국 외교부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NHCR은 앞서 VA에 중국 국경 지역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난민기구의 가장 큰 우려는 주민들이 애초에 불법적으로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UNHCR은 그러나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오는 5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실시할 베트남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 UPR에서 한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해야 한다는 단체들의 요청에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외교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탈북민 업무 관련 세부 내용은 관련 국가의 탈북민 관련 협력, 우리 공관의 관련 활동에 미칠 영향, 탈북민의 신변 안전 등을 고려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1월 실시된 중국에 대한 4차 UPR에서 북한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조약의 이행을 촉구했었습니다. VN 뉴스 김영곤입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다가 오후 늦게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는 5에서 30mm 안팎으로 눈은 1cm 안팎으로 쌓이겠습니다. 서쪽으로는 남부, 동쪽으로는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0도에서 11도 분포, 최고기온 8도에서 19도 분포 예상합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다가 대부분 지역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양덕에 비나 눈이 오겠고 안주는 늦게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남 바람 불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9도에서 낮 최고 17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10도에서 18도 분포 예상합니다. 황해남북도 흐리고 비 내리다가 차차 그치겠습니다. 용연 맑아지고 개성은 종일 가끔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해조 용연 개성으로 바람 불겠습니다. 개성 기온은 10에서 17도, 사리원은 9에서 18도 예상합니다. 자강도 흐리고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기온은 7에서 17도, 강계 8에서 16도 예상합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도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붑니다. 장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 기온 7에서 15도, 함흥 7에서 14도, 평강 7에서 15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붑니다. 선봉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청진 지역 기온 5에서 11도 분포, 김책은 6에서 12도 예상합니다. 양강도 흐리고 비와 바람이 불겠습니다. 삼지연, 김영권 오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해산 지역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기온 12도 예상합니다. 끝으로 삼진 2도에서 8도 분포 예상합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앞바다 1에서 1.5에서 2m를 이겠고 먼바다에서는 4m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흐리고 종일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흐리고 가끔 비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는데요.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에서 2m, 먼바다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4월 24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한국 비무장지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70년 전에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한국과 북한은 엄청나게 다른 두 길을 걸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은 민주주의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반면 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은 억압과 고립, 진정한 평화와 공존이 손에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의문의 여지 없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말과 잘못된 의사결정, 그리고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게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를 수용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의미 있는 외교와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와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그 목표를 위해 근무하는 2만 8,500명의 미군과 다국적군 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근무하는 한국군에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힘의 모범이 아니라 모범의 힘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미국과 한국과 같은 우리의 파트너들이 자국민을 억압하고 다자주의를 거부하며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과 다른 점이라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확산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에서 동맹국과 손을 잡고 또 이런 목표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외교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비확산 체제를 위협하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도 포함된다고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자신의 입지를 활용해 북한이 책임을 회피하도록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노선을 바꿀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북한에게 앞으로 70년이 지난 70년보다 평화로울 수 있도록 외교를 선택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의 의원 90여 명이 23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아이사와 이치로 자민당 의원은 참배 직후 기자들에게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가슴에 새기며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참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의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시프리는 지난해 세계 군비 지출이 2조 4,43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군사비 규모는 시프리가 집계를 시작한 1988년 이후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시프리가 이날 내놓은 2023년 세계 군비 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의 군비 지출은 최근 9년 동안에 꾸준하게 증가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실질 증가율이 6.8%에 달해서 지난 2009년 이후 연간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지난해 군비는 전년보다 24% 늘어난 1,09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정부의 총 지출에 대비한 군비 비중은 16%에 달했고 러시아 국내 총생산 GDP 대비로는 5.9%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크름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과 비교하면 5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러시아와 격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군비 지출은 지난해 전년보다 51% 늘어난 648억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지난해 군비는 전년보다 24% 증가한 2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군비를 가장 많이 쓴 나라는 9,160억 달러를 기록한 미국입니다. 2위는 2,960억 달러를 쓴 중국이고 3위는 1,090억 달러의 러시아, 4위는 836억 달러의 인도, 5위는 758억 달러의 사우디아라비아 순서입니다. 일본은 전년보다 11% 늘어난 502억 달러를 군비에 써서 세계 10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79억 달러 군비를 지출해서 11위를 기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약속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상원이 국가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한 뒤 서명하면 신속하게 우크라이나의 전장과 방공 관련 긴급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새 안보 지원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영상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위한 에이테킴스 미사일 관련 합의에는 모든 세부 사항이 마련돼 있다면서 추가 지원 결정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우르즐라 폰데얼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도 전화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별도로 밝혔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와 뉴욕대학교 등 동부지역 일부 대학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격을 비난하고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경찰은 22일 코네티컷주 소재 예일대학교와 뉴욕주 맨해튼에 있는 뉴욕대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한 학생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예일대에서 시위를 벌인 학생들은 대학 당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학교 주변 교통을 차단했으며 이에 경찰은 45명이 넘는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는 시위대가 지난주 교회에 시위 텐트를 설치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인한 대면 수업 취소를 결정했고 이후 뉴욕 경찰은 텐트 철거에 나섰습니다. 대학 당국은 학생증이 없는 사람들의 교정 출입을 금지하는 등 이날도 긴장감이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킬로헤르츠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